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어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시편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 찬양이란 단어가 6절에 13번 등장합니다. 지금 세고 계신 분들은 11번이라 그러시겠지만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장식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Praise the Lord 시작해서 Praise the Lord. 이 Praise라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이 말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시인의 이 결론에 있어서 150편의 시를 기록하면서 찬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요,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면 우리는 그냥 노래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에 이 찬양이란 단어를 prai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칭찬이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이런 일입니다. 우리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뭘 잘했다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면 좀 우리가 기분도 업되고 좋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칭찬을 들으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참 대단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이라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150편,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6절에서 이 찬양에 대한 어디서, 왜, 무엇으로, 누가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where, why, what, who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와 이 권능의 궁창을 이야기합니다. 성소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 여기에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소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 temple of God,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이 이 찬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COVID-19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여기에 대한 아쉬움과 참 슬픔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런데 그들이 이 감옥이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런 장소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16장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리고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선포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면요, 찬양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찬양하느냐가 2절에서 말해줍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왜 위대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으로 내가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한 은혜, 사랑, 이것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 조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배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찬양받을 만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위대한 능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많은 악기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춤으로 찬양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취향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온 그 음악, 그 찬양, 들어온 내가 익숙한 찬양곡들, 또 악기들, 또 내가 익숙한 행동들, 이것들이 나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한번 해서 참 같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는데, 제 아내도 이 고신 장로님이신 우리 장인어른 아래서 자라면서 이 전통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배에 꼭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 이런 예배를 드린 것이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어 예배에 와서 이 사도신경을 매주 외우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또 제가 한어 목회하게 돼서 또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니까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한 곡절이 있고요, 익숙한 스타일이 있고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익숙하다고 하여서, 내 취향에 맞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것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패션이 바뀌듯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와 또 오르간, 클래식 이런 악기들을 즐겨 듣고 또 거기에 감동을 받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드럼과 건반과 이 엘렉트릭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렇게 찬양해야만 참 내가 이 마음에 맞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요, 또 얌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춤을 추며 찬양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요, 아, 춤추는 그것보다는 내가 좀 움직이지 않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움직이지 않고 찬양해야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악기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이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가 되는 찬송이요, 모든 것이 내게 편한 이런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예배에, 나의 찬양에 영과 진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껍데기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찬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이 모든 호흡,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내가 잘 믿을 때 한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아, 지금은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눴지만 권사님 한 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댁을 찾았습니다. 이 노인 아파트에 살고 계신 권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우셔서 숨이 가쁘시고 참 힘들어 하시는데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데 오물오물 하시더니 찬송이 끝나고 말씀이 다 끝나고 축도까지 끝나고 나서 이 권사님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소리가 나서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더니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 드리는 그 모습,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가진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이 세상의 찬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질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150편이라는 아주 긴 이 시를 씁니다. 그 모든 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또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일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